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16절 한 절을 계속해서 보도록 하십시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한 절 다 알고 있는 잘 암송하는 구절이잖아요. 3장 16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뭐 우리 성도들은 다 뭐 잘 참여하시겠습니다만은 뭐 아마 이제 다음 주가 무슨 사전 투표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다음 주에 우리가 투표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이렇게 막 거칠게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노조들처럼 뭐 이렇게 하고 강력하게 단체 행동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들 중에 극단적으로 이렇게 정치에 휘말려 가지고 막 그런 일이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오히려 복음을 가리는 것이어서 저는 그렇게 정치적 색채를 교회가 드리는 것은 바르지 않다고 보고요. 우리가 이 투표라는 것을 통해서 가장 어떤 면에서 강력한 힘을 행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땅의 한국 교회 성도들은 진짜 투표에 빠지지 말고 참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전 투표든 그렇게 해서라도 참여하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을 가지고 투표를 하는 거죠. 뭐 내가 무슨 지방이 어디냐, 무슨 내가 정치적이 무슨 파냐, 좌파냐, 우파냐 이런 선동에 의해서 어떤 갈린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런 것보다 이 세상의 이념이나 가치관보다 더 높은 스탠다드를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공의를 행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도덕성이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거스릴 그런 정책을 펴지 않을 사람, 이런 것들을 두루 살펴서 그런 사람을 뽑아야죠. 뭐 자꾸 무슨 지역 감정이라든가 이런 무슨 정치적인 선동에 의해서 이렇게 하면은 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더 우선적 가치보다는 그런 것에 휘둘리는 건단 말이에요. 제가 이번 호주 가서도 뭐 여러 사람들이 저한테 한국을 염려하더라고요. 이번에 이런 걸 염려를 많이 하시던데 외국 가면 더 그런 염려가 될 겁니다. 근데 우리들도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 이제 이런 것에 휘말리는데 그러지 말고 우리는 제가 조금 전에 말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사람을 뽑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도 히틀러 같은 사람이 나오고 김정은이가 나오고 이런 독재자들이 나오거든요. 시진핑 같은 사람이 나오고 그런 중에도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섭리하여 이루십니다. 독재자의 일시적인 것을 통해서 많은 일을 행하시 진짜 우리로 하여금 부정적인 이 놀라운 일을 또 행합니다. 그것 때문에 독일 교회는 나중에 막 후회를 하고 경성도 하고 막 주변국이 다시 새롭게 이런 것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 역사에 돌아가는 부정 속에서도 자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믿고 구해야 될 것이고 정책이 바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어떤 의사를 말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일단은 현재적으로 참여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해서 우리 성도들은 거기에 따라서 투표로 행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의와 공의를 누가 잘 시행할 것 같습니까? 그리고 도덕성 같은 걸 잘 보셔야 됩니다. 도덕성은 안 떠납니다. 원래 이 사람 인간이 원래 이전에 정치인 색채가 이랬던 도덕성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뭐 이런 거 하겠습니다 저런 거 말해봐야 소용없습니다. 그건 다 이상 자기가 되겠다는 막 거짓말을 해서 선동을 해서 하는 것이지 그 도덕성은 안 떠나요. 탁 바꿔버립니다. 정책도 바꾸고 도덕성이 모든 판단, 행동, 표현, 결정이 다 그대로 드러납니다. 인간의 도덕성은 모든 걸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도덕성을 보세요. 그런 것도.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릴 것인지 안 것일까지 정책을 그런 어떤 정책을 펴는지를 보셔서 그에 따라서 사람을 뽑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미국도 그렇고 뭐 세계 모든 나라가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만 히틀러 등장도 다 그랬습니다만 이전 정권의 실패에 대해서 이렇게 그것이 싫어서 그 다음 이것이 싫어서 이 다음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그렇잖아요. 모든 나라가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싫어서 여기가 잘할 거라고 생각하고 여기가 싫어서 이게 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항상 돌아보면 지난 모든 정권들이 다 실망스러웠잖아요. 그렇게 여겨지잖아요. 이 세상의 통치자들은 다 그 수준입니다. 거기서는 소망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 식으로 판단하지 말고 제가 지금 말한 가장 기본적인 그런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신자들은 빠지지 말고 꼭 선거에 참여하길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가 지금 상고하고 있는 이 말씀은 너무 유명하면서도 중요한 귀한 말씀이어서 제가 이게 빨리 나가기가 싫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요한복음 강론하는 중에 이제 이 말씀이 3장 16절에 나왔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제 좀 연결해서 상고하려고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제가 이 앞부분만 좀 얘기했죠. 이 성경이 가장 유명한 3장 16절을 이제 이게 성경 전체 요약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말씀을 이제 먼저 앞선 내용의 배경을 이제 그 말한 것의 그 배경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서 그렇다. 예수님께서 앞에 15절까지 말한 그것을 말한 것이어서 이제 그 앞부분만 가지고 앞에 것과 연결해서 주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바로 성령으로 나는 것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느냐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께서 14절, 15절 말씀한 것, 곧 인자가 들리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그를 영접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하신다고 한 것의 배경에 무엇이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하는 이유는 결국은 근원적으로 파고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제가 이 내용을 얘기하면서 뭐 이 구절을 어떤 말씀을 전하다가 나올 때 제가 할 때도 설명을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 문맥 속에서 나왔을 때 이 유명한 구절이기도 한데 성경이 전체 요약이라고 하신 이 말씀이 나왔을 때 제가 이 말씀을 굉장히 이렇게 그냥 쉽게 읽지 않고 이해하지 않도록 제가 말을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받아들이면 좋겠어요. 저는 이 구절이 말하는 것들을 막 쑥 읽어 내려가듯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니까요. 우리가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그냥 익숙해서 뭐 대충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 자신이 만든 모든 대상들, 특히 자기 백성을 사랑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구약에서도요. 그런데 이 마지막 날에 세상을 사랑하시는 특별한 증거를 이제 세상에 이렇게 나타내셨음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이방인을 포함한 세상을 사랑하신다. 뭐 이 세상에 뭐 피조물을 포함할 수도 있고 나중에는 피조물도 회복하니까요. 그것도 피조물도 기다리고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 걸 다 포함해서 말할 수도 있습니다. 네, 거기도 이제 구원적인 의미가 세상을 다시 새롭게 하는 구원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도 포함해서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주에 이게 하나님이 사랑하신 대상인 이 세상에 대해 제가 언급한 것에 조금 더 여기서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고 연결해서 말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독생자를 주어 사랑한 대상으로 말한 이 세상이 구체적으로 어떤 세상이냐, 어떤 존재인가를 좀 먼저 좀 다시 좀 언급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뒷구절을 얘기하기 위해서 뒤에 나온 언급을 얘기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미 1장에서 사도 요한은 세상을 말을 하시죠. 세상을 말할 때 어둠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어둠으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참 빛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왔지만 이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고 또 자기 백성들 또한 그를 영접하지 아니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기 3장에서 나오지만 뒤에 바로 3장 19절에서 빛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이 이게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고 하면서 세상은 바로 어둠을 더 사랑하는 존재다. 결국 그 세상은 어둠을 사랑하는 이 세상은 그러면 인간인 거죠. 결국 사람들이 세상에 사람들인 것을 말한 거죠. 그런 인간의 군상이 그렇다.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라는 것을 얘기를 했어요.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그렇게 이 세상은 그런 식으로 결국 타락하고 반역하는 인간들로 구성된 존재인 것을, 세상인 것을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약하면은 여기 세상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타락한 인류를 일단은 말을 하는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1장 29절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와서 져야 할 그 죄를,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이제 져야 할 그 세상을 얘기할 때, 죄를 얘기할 때 이 죄를 세상 죄로 얘기하죠. 세상 죄로 얘기합니다. 이 세상을 죄로 이게 통칭해서 연결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죄악된 곳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 준 거죠. 요한복음은 이 세상에 대해서 더 얘기를 합니다. 뒷부분에 가서도 뭐 7장 7절 같은 경우나 15장 18절 같은 것에서는 이 세상이 하나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으로 언급을 합니다. 세상은 예수를 미워합니다. 또 12장 31절 같은 거 보면은 이 세상에 대해서 심판받을 세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4장 30절 같은 게 보면은 이 세상 임금이, 세상의 왕이 사탄이다, 마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을 종합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원수인 거죠. 강력한 하나님의 대적자이고 하나님을 거슬러 있는 존재인, 거슬러 존재하는 존재인 거죠. 원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구성원이었던 이제 우리, 그 세상의 구성원인 우리를 로마서 5장에서 말할 때도 죄인으로 얘기를 한 거죠. 원수로 얘기한 거죠. 결국 하나님이,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하셨다고 하는 대상이 그러면 어떤 존재이냐. 지금 세상이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셨다고 하는 대상이 어떤 대상이냐. 바로 그런 대상인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은 충격적인 겁니다. 여기 하나님이 사랑하셨다고 할 때 이 하나님의 사랑은 충격적인 거예요. 그래서 가슨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의 놀라운 이유에 대해서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이 아주 크고 아주 많은 사람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세상이 너무 악하기 때문이다. 세상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왜 하나님의 사랑이 놀랍냐. 세상이 너무 악한데 말이야. 그런 악한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놀라운 것이다, 얘기를 한 거죠. 그런 세상을 하나님께 사랑하지 않았다면 그 세상에서 구원받을 사람, 영생 얻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겠죠. 생겨나지 않겠지. 그런 일이 있지 않겠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원수인 조건에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근원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자기의 원수인 세상을, 결국 그런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이 사랑은 도대체 어떤 사랑인가? 이 사랑은 얼마나 큰 사랑인가? 라는 질문을 이제 우리가 할 수밖에 없죠. 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그런데 본문은 자신의 원수인 우리를 사랑하신 것, 그런 세상, 그런 세상 속에 우리를 사랑하신 것의 정도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다른 해석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이처럼 사랑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 이처럼을 퀘스텐베르그나 이 카슨 같은 사람은 전통적으로 이해해가지고 하나님이 사랑하신 사랑의 정도를 표현한 말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주석가는 여기 이처럼으로 번역한 말을 이게 원래 비교적 높은 정도를 나타내는 말로 쓰여지지만 그래서 이제 정도를 표현하는 굉장히 높은 정도를 표현하는 것으로서 이처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지금 헬라 원문에는 다른 데 제가 헬라 말 이런 단어를 잘 안 쓰니까 근데 우리 요즘 사역자들 이제 그런 표현을 잘 쓰는데 어떤 말과 함께 이 앞에 말하는 것을 연결해서 이 말을 쓸 때는 이 말이 이런 식으로라는 의미를 뜻한다고 하면서 그러면 앞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행한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쓴 표현으로 이제 일종의 부사 뭐 접속사 같은 그런 연결사 같은 표현으로 해석해야 된다라고 해석하면서 그럼 앞에서부터 연결한다고 하면은 결국 그 예수님께서 앞에서 말씀하신 것의 동기가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이런 식으로라고 말을 하면서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문법적인 해석을 하는 사람들 현대 한 주석자들 중에 그렇게 해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옛날에 우리 교회 어떤 외부 강사 교수님이 왔는데 이렇게 해석하셨어요. 제가 그때 휴가 중에서 이렇게 안식 휴가 중이었는데 이렇게 설교를 들었는데 그렇게 해석하는 걸 들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한 해석입니다. 이게 문법적으로 이렇게 가지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예수님이 앞에서 행하시고 말씀하신 모든 것을 16절에 지금 연결해 가지고 이제 말을 하는 것으로서 이게 그 동기가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설명한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내용이 큰 내용의 변화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처럼을 이제 그런 원래 이 의미는 정도를 나타내는 말인데 여기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인데 근데 그래서 이 사랑하셨다, 세상을 사랑하셨다면 세상이 어떤 존재인지 사랑하셨다는 말만 가지고도 이 사랑이 크다라는 걸 얘기할 수 있지만 여기 이처럼은 아까 제가 말한 퀘스텐베르그나 카슨 같은 사람은 그냥 이처럼으로 정도로 얘기하거든요. 사랑의 정도, 사랑의 맹렬함을 표현한 말로 하는데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봐요. 그렇게 이해하는 게. 그리고 앞선 믿음의 선배들 중에 전통적으로 이 해석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싶을 만큼의 이런 표현으로 옆에다 붙여야 할 만큼 이 악한 세상을 사랑하신 사랑은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직접적 진술이 성경에 없어요. 지금 요한복음에도 안 나타나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이렇게 직접적인 그 독생자를 주었다 이런 직접적 진술이 없단 말이에요. 요한에서 4장에 좀 유사한 말이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예수 믿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표현이 나오지만은 이렇게 세상을 거기서는 이제 크리스천들을 직접 주시는데 세상으로 이렇게 통칭을 하면서 이런 표현으로 직접 쓴 것이 여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표현을 그냥 표현하기는 어려워요. 정말 거기에는 이처럼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적절해 보여.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이 사랑은 정말 큰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미 지난주에 말한 대로 이 16절은 앞서 말한 것, 바로 이 성령으로 나는 것과 인자가 들려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뿔을 두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그 사랑이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자기 원수를 사랑하시는데 그것에 이처럼이라는 말을 더하여 말했으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사랑이 어떻다는 것입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이 자기 원수인 우리를 사랑하여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는 그 사랑을 생각해 봐야만 하는 겁니다. 이 표현을 통해서 이 시간이라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쑥 지나가는데 제가 이 말씀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생각하도록 기회를 드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이해와 가슴의 정서를 이렇게 좀 확장시켜 주길 바라면서 제가 말하는 것이니 제가 이 슬로우하게 가는 설명하고 싶거든요, 일부러요. 그 다음 시간에 후반부를 하려고 합니다. 전반부만 제가 마저 연결하려고 합니다. 그것만 해도 제가 하고 싶은 게 많아요. 그런데 충분히 이 시간에 어떤 정보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보고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확인되는 더 크게 느끼고 확신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제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자기 원수인 우리를 사랑하여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는 이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정도, 그 사랑의 강렬함, 이 사랑의 무한함을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측량할 수가 없어요. 정말 무한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대한 이 설명을 더 확고하게 해주는 말을 이에 덧붙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처럼 사랑하신 것은 이처럼 사랑하신 것을 알게 하는 선명한 사실, 아주 부정할 수 없는 놀라운 사실을 덧붙여 말하고 있죠. 뭡니까?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그렇게 사랑하여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말해주잖아요. 바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자기의 원수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어떤 물질이나 인간이나 천사가 아니라 자신의 유일한 아들,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제가 오늘 특별히 좀 강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독생자를 주시는 사랑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제가 자꾸 뜸드리는 것은 좀 슬로우하게 제가 설명을 자꾸 하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하고 자꾸 생각을 하도록, 묵상하도록,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지와 정서가 이렇게 좀 열리도록, 공감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이 단어에 너무 익숙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탁 지나가거든요. 간단하게 생각하는데 아니 진짜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실체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접근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방식, 결국 우리를 사랑하신 방식이 이거예요. 독생자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게 없었던 일이면 모르겠는데 나에게 직접적으로 관련된 나를 위해 일어난 일이었고 과거에 행하셨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특히 이 놀라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를 제가 할 때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어. 너무 사랑하셨어. 그래가지고 독생자를 주셔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셔서 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단순히 심리치유적인 용도로 흔히 복음에 대한 내용을 들으면서 심리치유적으로 여러분에게 적용하지 말고 심리 위안용으로 쓰지 말고 하나님이 행하신 이 놀라운 사실에 대한 이해가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확인하고 그것으로 인한 신앙과 삶으로 이어질 정도로 그렇게 큰 사실로서 자기에게 좀 적용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저는 여기 요한복음을 이렇게 강론하면서 매시간 우리가 처음부터 그랬습니다만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행하신 것, 그 놀라운 복음을 전하고 듣는 우리들에게 이 지금 이런 복음이 어떻게 적용될까라는 질문이 좀 생기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이 복음에 의한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전하면서 말한 것이 우리에게도 있을까 하는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복음을 매번 들으면서 이제 우리들이 복음을 들으면 되게 좋잖아요. 너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고 그런 너무 은혜롭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자체 하나님이 자신이 우리를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값없이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하신 얘기가 반복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그 복음을 매번 들으면서 혹시 자기 위로용으로 이렇게 그 복음을 이렇게 듣고 딱 예배당에서 탁 듣고 너무 위로가 되어 기분 좋고 거기서 탁 멈추고 이걸 반복적으로 하는 일이 있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을 조금 하는 겁니다. 복음을 그렇게 이용할 수도 있거든요. 전하는 사람도 이용할 수 있지만 듣는 사람도 그렇게 이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건 우리가 좀 경성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보 들으면서 이 요한복음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이런 복음에 대한 내용을 들으면서 너무 좋다, 좋다, 유익하고 이 자리에서 좋고 말아버리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심리 치유용으로, 심리 위로용으로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참여하면서 그렇게 듣고 있지는 않겠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일, 그렇게 하여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서 우리 자신에게 머물고 마는 그런 정도의 수준의 복음 적용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복음은 우리를 흔들고 또 우리를 뒤엎고 놀라게 하고 감격해 하고 기쁘게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하게 하지 않죠. 복음은 우리의 존재와 삶을 새롭게 하여서 항상 감사와 감격, 기쁨이 있게 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복음의 모든 것에 있는 하나님, 바로 독생자께 우리 마음이 움직여요. 그분과의 관계의 가치를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관계의 소중함을 가지고 그것을 자신의 존재와 삶에 적용하고 삶에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복음은 그렇게 연결되어야만 합니다. 결코 심리치유 복음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바가 자기에게 어떻게 이해되고 적용되는가를 그리고 그 이후의 반응이 어떤가는 여러분들 좀 체크하셔야 돼요. 이런 내용을 들으면서. 이 복된 내용들, 이 복음의 내용들 들을 때만 듣고 나서 그 다음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후의 반응이 어떤지를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요즘 복음 하기 때문에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것, 바로 그의 원수인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 이후의 반응이 어떠한지를 한번 좀 체크를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결국 무한히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어요. 뒤에 17절에서는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우리를 사랑하여 자기 독생자를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원수에게 자기 아들을 주는 사랑을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여기서 이런 사실을 놓고 볼 때 결코 추상적이거나 관념적이지 않습니다. 감상적인 어떤 내용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실제로 이렇게 이런 사랑을 하신 분입니다. 그것을 역사 속에서 행하시고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나타내셨어요. 혹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자신에게 와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독생자를 사랑하여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을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귀한 것이라 해도 아니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라 해도 또 내가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라 해도 그것들은 모두 이 세상을 사는 우리들에게서는 가장 행복한 어떤 선물이겠죠. 그렇지만 이 세상에 어떤 선물이라지 최고의 선물이라 할지라도 일시적이고 유한적이에요. 심지어 죄 아래 있어요. 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의 원수인 우리를 원수 대접을 하지 않고 사랑하여서 독생자를 자기의 유일한 아들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자기 아들을 주셨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아들을 주셨다는 것이? 우리들을 수호하는 수호신 같은 존재를 주셨다는 것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죠. 여기 주었다라고 할 때 그 속에는 뒤에 17절에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은 이제 1차적으로 보면 우리가 가장 쉽게 생각하면 성육신을 생각할 수 있겠죠. 이 성육신으로부터 앞에 14절, 15절에서는 인자가 들리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아들의 일단 1차적으로는 죽음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십자가의 죽음. 그러면 여기 독생자를 주었다는 것은 성육신으로부터 그의 죽음을 다 내포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우리에게 주신 독생자는 우리를 위해 죽는 독생자를 생각하시고 주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원수인 우리를 위해 죽는 독생자를 생각하시고 주셨다는 것이에요. 아니, 독생자가 육신이 되어 한없이 낮아지셔서 온갖 고난을 겪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완전한 순종을 하시고 죽는 것까지 생각하시고 주신 거예요.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4장에서 말한 것으로 표현하면 자기 아들이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는 것을 아시고 주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 우리는 여기서 좀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같은 일이 역사 속에서 그대로 나타날 때 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한번 여기서 묵상해 봐야 돼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일이 구체적으로 역사 속에 있었던 것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을 보시는 아버지, 그야말로 그가 주신 독생자가 희생제물이 되어서 죽는 것을 보는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건 실제로 있는 얘기예요. 삼위 하나님 사이에서 있는 일입니다.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 경험 세계 속에서 부모가 자기 자녀가 잔인하게 죽는 것을 직접 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뭐 어떤 이유로 죽든 간에, 어떤 이유 때문에 죽든 간에, 그걸 자기가 직접 앞에서 목격한다고, 잔인하게 죽는 걸 목격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겠습니까? 상상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이 전후의 내용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 속에는 자기 아들이 잔인한 방법으로 죽는 모든 과정을 보심에도 알고 그런 것이 있을 것을 아심에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로 언급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우리를 사랑하여서 있게 한 것이고 주신 것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사랑이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이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가 너무 가슴이 이게 감동이 밀려와서 이게 잠깐 멈췄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당장 떠오르는 생각이 이런 하나님을 헤아릴 수 없다는 것 속에서 당장 떠오르는 생각이 어떻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한 자요 원수인 나 같은 자를 그렇게 사랑하실 수 있을까? 도대체 그 사랑은 무엇인가? 이 사랑에 대한 똑같은 의문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랑을 실제로 역사 속에서 나타내셨어요. 내가 이해하지 못할 사랑이다는, 뭐 이게 우리의 경험 세계든 어떤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내가 그 수용 능력이 안 되는 것이지만 실제로 하나님은 이 사랑을 역사 속에서 나타내셨습니다. 1세기의 사도들이 이 같은 복음을 전했을 때 수많은 우상을 섬기던 당시의 이 주변국, 예수조차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이 사람들이 우상을 버렸어요.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들이 들어보지 못한 신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세상의 신들 가운데 자기들이 지금까지 알고 들고 막 다 믿었던 그 그리스 로마 지역 이 모든 지배하는 주변 이집트 신도 다 마찬가지고 근동 지방의 신들 모두가 다 신들 가운데 이런 신에 대한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모두 인간이 신을 충족시키고 신에게 뭔가를 하려고 해야만 했지 하나님이 신이 우리를 사랑하여서 자기를 내어주고 독생자를 내어주고 죽는 이런 사랑을 들어본 적이 없었는 거예요. 그것도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고 역사 속에서 성경이 예언된 이 사실과 함께 역사 속에서 그런 사랑을 아들이 실제로 역사 속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입 들었게 되었을 때 그들은 무너졌어요. 특별히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더하여 듣게 됐을 때 그들은 이 복음을 거부하지 못했던 거죠.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알게 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자신들에게 있어서 이게 그 사랑에게 감동되어서 하나님을 향한 어떤 능동적인 반응을 이전에 신을 향해서 그냥 단순히 의지적인 노력, 신을 설득하기 위한 이런 뭔가 이렇게 해서 신과의 관계에서 어떤 혜택을 받는 정도였는데 그게 아니라 감사의 반응으로서 신 하나님을 향한 반응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기독교의 특징이었어요. 기독교는 하나님 편에서 나를 사랑하신 것에 대한 반응으로서 뭘 하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이 그래요. 되게 하나님을 거역한 자신을 사랑하셨다는 것으로 자신이 가진 생각과 판단과 고집, 그동안 자신들이 섬겼던 우상에 대한 모든 신앙이 무너졌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사랑에 감동되어서 자기 같은 자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감격하고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어 했던 거죠. 자신들도.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1세기 이방인들의 개종 역사예요. 회심 역사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신 것을 진짜 아십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큰 사랑으로 자기를 사랑하셨는지를 아시나요? 얼마나 무한한 사랑으로 자기를 사랑하셨는지를 아십니까? 바로 자기 독생자를 주어서 나를 위해 희생제물로 죽게 하시는 것까지 아시고 주시는 사랑을 아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가상적으로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들을 주어 그가 십자가에 달려 잔인한 죽음을 당할 걸 알고 주신 겁니다. 실제로 우리를 사랑하여서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주시는 사랑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진짜 독자 이삭을 바치려고 했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스톱시켰습니다. 독자 이삭을 실제로는 바치지 않게 했습니다. 어린 양을 준비하셔가지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서 보내어주신 그의 아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대체 희생제물을 두지 않았습니다.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한 자기 아들이 그대로 희생제물이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다 지켜보셨습니다.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할 때도 다 지켜보셨습니다. 그리스도도 우리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그 일로 나아가셨지만 이렇게 하신 것에 독생자를 주신, 주어서 우리를 사랑하여서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그것이 막후에 있어서 이 독생자의 죽음에 대체물 없이 그의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외칠 때에도 지켜보셨음에도 다른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있게 된 일이에요. 우리를 위한 그 사랑, 이 형용할 수 없는 사랑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항상 멈춰 생각해야 돼요. 이 무한한 사랑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 작가가 시어적으로 썼지만은 사실은 그렇게 말해도 될 내용이죠.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 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을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래. 하나님의 크신 사랑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는 이 사랑이 이렇게 말한 것이 시어적이긴 하지만은 노랫말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진짜 이 사랑은 그렇게 무한해요. 우리들이 묵상을 안 해서 그렇지, 이 실체에 접근해 보려고 안 해서 그렇지, 이 실체는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무한한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 케이스와 비교를 해봐서라도 생각해 봐요. 아브라함은 진짜 하나님이 대체물을 준비해서, 독생자는 안 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근데 이 독생자께서 진짜 절규하시거든요. 인성을 입으셨기 때문에 절규하십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어찌하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걸 다 지켜보신 겁니다. 우린 그 배후에 우리를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신 것이 있다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을 지켜보시면서 이 모든 일이 있게 하신 그 배후에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떠한 사랑입니까? 정말 그 사랑은 다 헤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수 믿는 우리 모두가 그 사랑을 받았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말씀대로 이제는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일반 은총 속에서 하나님의 선함과 자비를 일반적으로 베푸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신 사랑인 거죠. 독생자를 희생제물로 주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입니다. 구원적인 사랑이에요. 저는 이전에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만 문득문득 저의 지난날의 어떤 죄된 것들이 이렇게 떠오를 때가 있어요.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뭐 기도하다가 아주 약간 전율을 하기도 하는데 그 지난날의 죄된 모습이 이렇게 떠올라서 이렇게 마음이 막 불편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딱 사단이 진짜 이게 저를 이렇게 참소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이게 스스로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실까? 하는 이런 질문을 내가 내뱉게 될 때가 있습니다. 옛날에 과거에 그랬어요. 특히 더. 근데 이런 죄된 모습이 이렇게 딱 이렇게 연결이 되면은 이 질문이 자꾸 생깁니다. 하나님이 이런 나도 사랑하실까? 사실은 사랑하신 것이 맞나?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죠. 뭐 여러분도 그런 적 있나요? 정말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실까? 죄 때문이든 또 뭐 상대적으로 자기가 못나다고 느껴서든 뭐 다양한 이유로 큰 열등감을 느껴서든 또는 친구나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인정해 주지 않아서든 뭐 사회 속에서 자기가 고립되고 뭐 외롭고 뭐 고독해서든 그런 자신을 과연 하나님이 사랑하실까 하는 질문을 가진 적이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 그런 질문을 제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원치 않은데도 일어났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그런 의문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그런 의문을 던졌을 때 제가 반복적으로 이렇게 결론적으로 갖게 되는 대답이죠. 하나님이 주신 대답이겠습니다만 제게 주신 대답이 있습니다. 루터도 똑같은 대답을 얻은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이 이미 자신의 계시의 말씀으로 주신 주의 말씀을 통해서 주신 대답입니다. 로마서 5장 같은 말씀이겠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대상은 죄인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죄인인 것을 알고 사랑하셨어요. 이 죄인이 얼마나 엄청난 죄인이냐는 것은 그 다음 얘기예요. 그런 엄청난 죄인일지라도 죄인인 것을 알고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은 제가 그런 죄인인 것을 다 아시고 아들을 주어서 나에 대한 구원을 이루시고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도저히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조건의 우리, 죄인이었던 우리, 자신의 원수인 우리,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를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 사랑은 이 세상의 경험 세계에서는 볼 수 없는 사랑이어서 우리가 자꾸 의문이 생겨요. 그래서 그 사랑을 수용하는 것이 자꾸 어렵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경험 세계 속에서 갖는 식의 어떤 사랑 개념이면은 그런 경험치면은 우리가 좀 수용성이 커질 수 있는데 이게 우리 이 세상 경험 세계였고 측량할 수 있고 이게 감으로 담을 수 없는 사랑이어서 의문이 자꾸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들을 주신 것을 통해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신 이 사랑이 너무 큰 것이 이 큰 사랑을 내가 이렇게 수용하는데 너무 어려움을 겪어요. 그래서 자꾸 다른 의문들이 뒤에서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역사 속에 이미 보이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속에서. 그런 독생자를 그렇게 하실 것을 아시고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실, 이런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나타내신 것 때문에 우리에 대한 설명이 달라져요. 이런 사랑을 받은 우리에 대한 설명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에 대한 설명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가장 놀라운 것은 나는 하나님이 그렇게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시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에 대한 설명이에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우리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기 사랑은 그냥 일반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구원적인 사랑입니다. 결국은 구원하는 사랑이에요. 아들을 주어서 구원하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구원을 받은 우리가 이제 결국 나에 대한 설명을 다른 것으로도 할 수 있겠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하게 된다 그러면 달리 설명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신 나이고 사랑하시고 있는 나예요. 그 증거가 독생자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나요?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여 독생자를 준 그 대상이라는 것,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받는 자라는 것을 알고 있나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얘기하지 말아야 돼요. 어떤 면에서요. 예수 믿는 나의 존재와 나의 구원에 관해서는 나의 무엇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기준이나 또 내가 생각하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나를 평가해서는 안 되는 거 어떤 면에서요? 응? 예수를 믿는 한 이제 세상 기준과 내 기준으로 말할 수 있는 평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에 대한 표현이 이거입니다. 이런 사랑을 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하나님이 그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 속에 담긴 내용이 너무 커가지고 그걸 다 아시고 이렇게 성육신에서부터 죽는 것 그리고 그렇게 해서 구원을 이루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 그가 처절하게 잔인한 방법으로 죽임당하면서 구원을 이루시는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는 그 죽음을 아시고 주셨다는 사실이 제가 설교 글을 쓸 수가 없었어요. 제가 설교 노트 위에 막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너무 측량이 안 돼. 그 사랑이 너무 크다. 그러니까 이 사랑으로 말해야 된다. 구원은 우리의 구원은 이 사랑으로 말해야 된다. 아들을 주신 사랑으로 말해야 된다. 다른 것으로 말할 수가 없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감상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게 실제 하나님이 행하신 거예요. 이건 창세전부터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역사 속에서 계속 예언하셨어요. 타락했을 때부터. 그리고 실제로 사랑하여서 이 독생자를 주어서 그런 죽음으로 화목제물로 내어주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니 이 예수를 믿게 된 구원을 받은 우리를 어떤 낮은 수준의 가치로 우리를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없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고 없고를 가지고 그런 존재다. 내가 뭐가 부족하고 뭐가 있는 사람, 뭐가 있고 없는 사람이다. 이런 거 가지고 내가 좀 얼굴이 어떻다, 뭐 형편이 어떻다, 이런 지식이 어떻다 이런 거 가지고 나를 평가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 너무 지나가는 것들과 하찮은 것들이지 않습니까? 이 영구한 신적인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하나님 자신이 결부된 이 엄청난 사실이 우리에 대한 설명이고 우리 구원에 대한 설명이에요. 아들을 주신 사랑이 이제 그 사랑으로 있게 된 구원이다. 이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이 사랑을 많이 말하면서 말하고 싶은 게 많았죠. 그 인생 말년에 나이가 든 사람으로서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여서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뭔 얘기합니까? 야, 예수 믿는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자이다. 그런데 거기서 스톱할 수가 없다. 우리는 그 받은 사랑으로 이 사랑을 알게 된 사람으로서 이 사랑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 하나님을 향하여, 지체를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그 얘기를 연결해서 이어서 하잖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사랑에 대해서 설교했을 때 요한일서 4장 살폈던 그 내용이 주요. 받은 사랑이죠.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것으로 주변에서 하는 말들과 주변에서 여러분들이 보고 듣는 것으로 자기 자신을 판단하지 마시고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것으로 자신을 판단하십시오. 아들을 주신 사랑이에요. 아들을 주신 사랑의 대상입니다. 독생자를 주신 사랑의 대상입니다. 저와 여러분, 제 자신을 보면 정말 저 같은 자를 사랑하실까요? 이 질문이 나오는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죄인을 내가 사랑한 것이다. 죄인을 위해서 내가 아들을 준 것이다.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자기를 그렇게 보십시오. 내 자신을 그렇게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사랑을 받은 자이다. 그리고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자이다.
여러분, 찬송을 한 장 하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우리.